오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짧은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에 관한 쉬엽게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살펴봤고 오늘은 6계명 말씀입니다. 자, 우리 6계명 대할 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했나? 나는 안 했지. 우리 10계의 생각에서 나는 법적으로 죄를 범함도 없고 도둑이나 강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자신 있게 생각하기 쉬운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6계명, 이 살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 가운데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보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6계명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성경적 의미는 첫째는 살인은 하나님 앞에 크고 중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뿐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 중에 유일하게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고 중한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범죄냐? 이건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의미는 살인은 두말할 것 없이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살인자로 규정하는 걸 볼 때 살인의 행위는 누구의 일이다? 어김없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죽인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8개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단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당하거나 불의하게 무고한 생명을 취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성경은 단어를 정의합니다. 우리 단순히 죽이지 말라고 해서 불교의 살생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단어는 부주의한 살인이나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살인 행위까지 다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고살, 뭐죠? 고의적 살인이고 또는 오살,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벌어진 그런 살인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율법에서 후자에 대해서 이 오살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것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 살인자에게는 도피성의 구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명령과 계명으로 강조되는 것은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죽임 자체가 아니라 부당하게 죽는 것이 금지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용인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어떤 때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이 경우는 죽임이 또 죽임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보존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죽임은 죽이는 것은 용납해줘요. 그 예가 뭐냐면 전쟁이죠. 그죠? 전쟁이에요. 전쟁은 살인이 아니에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평화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무신 그런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싸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싸움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살인은 살인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가끔 기사에 나오는 말들이 이변 거부하고 집중 거부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만일 도적이 내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침입해서 이런 정당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도적을 발견하면 무조건 죽여라, 정당방위다,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2절의 말씀에 밤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죽이면은 이거는 피가 물지 않는데 낮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죽이면은 그 죄가를 물어요. 밤하고 낮하고 시츄에이션이 달라, 해석이 달라. 낮에는 소리칠 수 있고 방법이 있지만 밤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런 그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도적 발견하면 무조건 죽이라 그런 의미는 절거 아니고, 만일 강도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해야할 때 부득이한 형편에서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사형은 살인이 아니다. 재판관이 사형을 언대할 경우 그것은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할 수 없어요. 모세율법 속에서도 사형을 허용합니다. 이 사형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로만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본보기가 됨을 통해서 사회를 보존하는 의미에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재판의 형인 사형은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생명의 경시 풍조 속에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혹은 그냥 문화 속에 적응되어서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살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낙태예요. 태어나지 않은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이미 성경은 그 아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의 순환을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 있다 해도 이미 인간이다. 그러나 낙태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생명을 취하는 거의 괴물적 범죄다 말합니다. 그래서 낙태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영아 살육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범죄요 살인이라고 성경은 제안합니다. 규정합니다. 또 영아 살해입니다. 낙태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영아 살해인데, 무슨 차이냐? 법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된 후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생명이 되는가? 이 생명이 언제부터 생명이냐라고 여겨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태어나 인간이랄지라도 그런 상태의 시점에서 생명의 정의가 달라질 때 그 영아 살해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11년 동안에 영아 살해에 대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 힘 없는 영아가 죽이는 낙태가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시기를 놓쳐서 원치 않는 자식을 낳는 그 결과로 무책임한 미성숙한 부모들에 의해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그런 처사입니다. 무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거 역시도 낙태와 다르지 않는 그런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안락사입니다. 좀 윤리적으로 이슈가 돼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살들. 이 또 다른 형태에 용인되고 있는 그런 살인이죠. 이 안락사의 문제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내지는 타살입니다. 이 애가 2001년 4월 그 네덜란드 상원은 이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의사가 돕는 자살을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됐어요. 2위가 벨기에가 되고, 그래서 미국에도 수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잭 캐버키언 사건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가 의사로서 9년 동안 130명을 안락사를 도왔습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130여 건을 안락사를 도왔다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1999년 부 정기형인 10년에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8년을 복역했고 2007년 6월에 난 앞으로 이제 안락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과 함께 가석방 시켜줬어요. 이것의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있고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잭 캐부키언이라는 걸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드러날 수 있어요. 사실 안락사 문제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 온 고도의 복잡한 기독교 윤리의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이 생명을 종료시키는 일과 처치를 종료하는 것, 그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pulling the plug, the allowing the natural to take its course, 이걸 구별하는 건데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합니다. 이 전자는 성경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잭 캐보인이 했던 일들은 성경이 허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자 하나님께 그 생명을 놓아준다는 면에서 성경적 허용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역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언제가 이 플러그를 뽑아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논의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가 있어요. 이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되는 그런 존엄사라고 하는 존엄사. 그래서 저도 그 워싱턴 주 오카보에서 목회할 때 이 닥터가 집사님을 이제 치료 가운데 있는데 심폐소생해서 살려서 또 헬기 태워서 큰 병원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그 자연적으로 심폐소생해서 기회가 있으면은 나를 살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황원에서 이렇게 운명하셨는데 그런 것이 바로 자발적 소극 안락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논의 문제가 내가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음을 통해서 그 생명 자체를 놓아준다는 면에서 성경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2016년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연명 치료 중단을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로 사실상 연명하고 있는 거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때는 당사자의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작성받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것이 자살입니다. 이 자살, 그것이 용인이 되고 권장이 되는 문화가 있어요. 가령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미가제 같은 현상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기름을 가는 것만 줘서 폭격해서 그렇게 죽는 거죠. 그리고 현 이스라엘 그 군부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자살 테러 행위죠. 자신의 폭탄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서 그냥 자폭하고 죽는 행위. 이런 것들은 문화와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권장되는 건데 이건 우리와 먼 이야기이고 우리가 또 심각한 것은 한국도 그렇고 이 자살의 이 순위가 아니 속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살은 어떤 점에서 동정도 받을 수 있지만 엄밀한 성격적 의미에서 생명은 결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것조차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과 관련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자살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거행하는 목사 자신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살이 오늘 6계명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자기 스스로를 살인한 그런 범죄라는 것을 명백합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면 속에서는 범죄는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질병에서부터 단순한 절망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의 이유와 그 속에서 자살이 시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순간에 복잡한 인간의 사과, 인식을, 의식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공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자살하지 않아야 되지만 자살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왜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했냐?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이 직접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육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생명에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간의 신성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 자, 인간 생명의 신성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를 빚고 그 끝에 생기를 내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었다고 그래요. 인간의 생명이 왜 귀중한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가능한 이유는 피조물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생기를 내서 생명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침해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라이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날 위해 지었나니 내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뭘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예요. 살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준 것 이전에 누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 그것을 파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죄는 단순히 사람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도전의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힘있는 나라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부화한 나라의 기준이 여러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한국은 6위예요. 그만큼 부강하고 잘 살고 국방력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프랑스가 7위고 그리고 일본이 8위인가 그래야 되더라고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살상무기를 만들고 힘있는 나라로 부각되는 나라. 또 인터넷에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류 질서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멸망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는 자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살인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도록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어떤 형태든지 살인과 같은 그런 추악한 범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요.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피 흘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도 심지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형제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란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홀로 생명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살인에는 타인을 죽이는 행위만 아니라 아까도 자살에 관계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서의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인격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냐면 살인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뭐가 따른다? 심판과 저주가 따른다. 살인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쳐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했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라요. 신명기 27장 24절에 보면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암살이 뭔지 알죠? 비밀리에 사람을 죽이는 고의적 살인이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암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형제를 쳐죽인 자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역사가 비홀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영원토록 지금도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율법을 주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 의도가 뭔지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장 21절 22절을 읽었는데요.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한 것으로 살인은 어디서 출발하냐? 미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여하지 형제에 대한 그런 미움의 극단적 행동은 살인까지 이어지게 하고 그 살인의 시작은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보여 살인의 행위와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21절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계명이 단지 남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해치는 것만 금하는 건 그 계명이 아니라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뭐 분노조차도 금할 것임을 가르쳐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분이 생기면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것이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거기서부터 거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잡아 가두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정신을 품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분이 확장되고 커지면은 말과 행위가 그만큼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그런 폭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이 이 십계명의 해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원리는 이 태도, 원리,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이중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결코 외적인 행동에 의해서 순종 여부가 판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더 본질적 깊이는 인간의 내면의 태도와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 외적으로만 그 결과만 갖고서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나는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태도와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 제6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석이 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지나친 해석입니까?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해석이고 또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된 것이 심화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은 더 이상 존엄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그런 오늘날 사회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돼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든 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그렇게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수없이 우리는 뭘 범한다? 6계명을 범하고 상해를 임상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의 논지는 바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사도 요한 주님의 해석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배운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할 줄 너희가 아는 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의 논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증거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형제는 미워하고 무시함으로 자기 정체성이 뭐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참여할 자가 아닌 영벌의 참여할 자로 되어진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형제의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정체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결과로 영생 얻는 자가 되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함을 그 결과로 영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애써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냐? 첫째가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는 살인의 첫걸음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를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이 살인을 당시 이미 분노로 자기 정신을 잃었을 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분에 받치면 독이 받치면 사람을 죽이는 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칩니까? 분노 자체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부싸움이 막 자기 성이 못 이겨서 분노에 막 신나 뿌리 불탱기는 거. 이 분노가 그런 거 분노가. 그래서 우리 삶이랑 격전적인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화내는 것. 이것이 나를 주장할 때는 결국 못 가지요. 살인이나 첫걸음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난 뒤끝이 없어. 욱하고 화냈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 당하는 사람은 뭡니까? 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내는 것을 조절해야 되고 분노는 살인의 첫걸음이다 하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말을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가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내 입에서 내는 안 될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사람의 상처를 주고 관계에 손상을 입히고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참고 가라앉히고 이것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긍정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서 오해가 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잘 풀게 되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후회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인격에도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알려주고 있어요. 부부싸움 했다면 반드시 남편한테 아내한테 말씀하세요. 해가 지는구만. 그런 건 대단한 얘기죠. 빨리 풀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머리 위에가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새가 머리에 날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말합니다. 그것이 미움이 될 수 있고 탐욕이 될 수 있고 음란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새가 머리에 날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시험이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머리에 둥지 틀도록 내 머리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미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내가 분함은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냐? 내가 손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말하고 있어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아직 범죄하기 이전에 그에게 경고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세요.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건데 그 죄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죄를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올라온 것 하는 얘기죠. 네. 앵거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시기, 질투.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원흉입니다. 가인은 시기 끝에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 질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다음이 증오죠. 증오는 분노, 시기와 더불어 살인을 하게 하는 원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증오, 시기는 삼총사예요. 증오의 미움이 점점 커지면 마침내 폭력과 피를 부르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자라서 급기야는 그 많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분노와 시기, 미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신자답지 못한 그 결과물에서 전도의 문을 막고 또 내지는 아유 지옥의 땔감 그런 말을 통해서 결국 영혼을 살해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6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우리는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뼈저리게 참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복된 생활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묻습니다. 나와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예,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해석에 따르면 6계명에 아무도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자명해 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6계명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숱한 말로 마음으로 그런 살인을 범하죠. 이 성경이 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과 결단을 주십니다. 그 결과문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 원수 맺는 것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모대에 던지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그 상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의 이치로도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의의 심판자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인자요, 육계명을 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쁜 소식 앞에서 우리를 복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계실 때 구약의 율법의 일적 일에게 어김없이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전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주시는 의로 우리가 의를 덧입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썬데이 스쿨의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성경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 죄를 소멸하는데 죄인과 같이 소멸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가 분리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결함이 되는 거예요. 성결함. 그래서 우리 의 갖고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합당하게 유업을 이길 자가 되지 못하나, 우리 의가 누구한테 전가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의 의가 우리가 덧입혀 돼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인 의가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덧입혀져서 그 심판의 기준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십계명 몇 퍼센트를 지켜서 가질 수 있는 의로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의 심판은 의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완전한 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감으로써 그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킨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감사와 신뢰와 또한 순종과 충성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듯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서 존귀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지만 영은 그 영혼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와 죄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살인, 그래서 이 살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르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죽어가는 영혼까지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